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제목은 그 찬송가의 첫 부분이 바로 제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들은 각각 384장과 304장의 제목이자 첫 소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본래는 그 성경의 제목이었고 그 성경의 첫 부분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히브리어 첫 시작이 브레시트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처음의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가 베엘레시모트인데 이 뜻은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라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그 1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가다 보면 이 이름들 외에 참 중요한 이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니까 사람들을 건져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는 출애굽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각 권의 명칭들은 모두 70인역 성경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1년 그 나일강 하구에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주전 285년부터 247년까지 프톨레미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프톨레미 왕은 그곳에다가 성경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왕의 요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의 12 지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72명을 뽑아서 두루마리 성경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2일 동안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번역해서 완성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셉투와 진트라고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구약 성경들을 번역하면서 그 첫 부분을 따라서 제목으로 명명하지 않고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발생 기원이라는 뜻으로 게네시스라고 했고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엑소더스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대이동, 대탈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만 60만여 명,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많은 분들을 다 포함하고 또 더불어 나온 타민족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 엑소더스는 대탈출, 대이동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엑소더스는 본래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가 그 헬라 말로는 엑소더스인데 그것은 엑스와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엑스는 무엇 무엇 밖으로이고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길 밖의 길이 됩니다. 작가 최인호 선생이 1989년 11월부터 3년 동안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소설을 묶어서 1993년에 네 권의 책으로 내었습니다. 작가는 1987년도에 그 천주교에 입문해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그 작품은 불교 소설입니다. 구한말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루어내었던 경허선임과 망공선임을 중심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 소설은 구도소설이기도 하지만 최인호 선생의 인간주의 문학의 백미라고 평가받는 소설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길 없는 길입니다. 길 없는 길이 불교의 길이라고 한다면 길 밖의 길은 기독교의 길입니다. 길 없는 길은 길이 아닌 곳에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길 밖의 길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 영생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없는 길과 길 밖의 길은 얼핏 보면 같은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중요한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를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는 유언을 남기면서 애굽 총리에 걸맞은 장례식이나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고도 이삭은 약 30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방이 바로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의 평생 110년 중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은 태어나서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불과 17년에 불과했지만 자신은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신앙적인 부분을 바로 이 부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 유골만은 꼭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유골이나 이순신 장군의 유골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골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 유골을 지켰던 것은 그 유골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함께 또 찾아보실 성경이 15장 13절입니다. 이 구절과 다음에 찾게 될 구절은 이 출애굽기의 주제이자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은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 600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탱크 600대와 애굽의 거의 전군이 동원돼서 그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인의 칼이나 활에 맞아 전사하든지 아니면 애굽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수장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을 건넜고 애굽 군대는 그곳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부른 노래가 이 15장입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펜으로 주자란 글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자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하거나 그들이 특별한 신앙성이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2,300만 명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한 바가지씩 퍼마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들 무슨 표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한 드럼통씩 마신다고 해도 아무런 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살려내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완전히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남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열심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세상에 팔린 우리를 영원히 되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방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틀끝만큼이라도 의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니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복의 통로 또 복의 도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40분경에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화군 최모 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파트 신축 부지로 바뀌면서 자기가 원했던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출동해서 진화하였지만 발화된 지 5시간 만에 누각을 받치고 있던 석축 부분만 남긴 채 완전히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숭례문이 타는 장면을 직접 또는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그 숭례문이 무너질 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진 지 꼭 만 2년 만인 지난 2월 10일에 숭례문 복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에 탄 2층짜리 목조 누각뿐만 아니라 일제가 헐어내었던 숭례문 좌우의 성곽 일부도 함께 복원한다고 합니다. 이 복원 공사는 현대식 전동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옛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 도구들만 사용을 하고 장인들과 인부들 모두 한복을 입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복원 공사는 2012년 말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불에 탄 숭례문의 복원 공사는 단지 불에 타고 있는 그 숭례문을 불을 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불탄 자리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본래 있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지옥불에서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새로운 재료로 우리를 복원하셨고 또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구역 성경 공부에서도 수련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길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길로 데려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출애굽기의 막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여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장면은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과 이어집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갈 때는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도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불과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참 작은 숫자입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그 한국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 알바니아에 작년 통계로 한국 사람이 72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쪽에 인접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짐바브웨에 78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6절,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절에 많다, 풍성하다의 뜻의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가득하다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통계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는 약 2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은 알바니아나 짐바브웨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같은데 400년이 지나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 숫자만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바니아나 짐바브웨에 가서 거기서 한인들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한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이 서로 얼싸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이나 LA와 같은 LA 한인타운과 같은 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 서로 안고 얼싸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 한인타운에서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영어는 한마디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한인 식당에 들어가면 들어오고 나갈 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작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언제나 그것은 큰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중요한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처음 시작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미미하게 보이는 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에 가면 먹을 것 준다고,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갔다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도 됩니다. 동창회나 미팅에서 만난 사람이 처음에는 밥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되거나 밥값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인대 출신으로 배우가 된 사람보다 길을 가다가 기획사가 준 명함 한 장 받고 배우가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200만, 300만으로 불어났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터가, 배경이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400년의 노예 생활은 악몽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10배가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애굽을 없애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크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내적이거나 병적인 것일 수도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애국 같은 그것만 없어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겠다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인생에 그런 애국같이 여겨지던 그 존재를 없애주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짓눌리도록 만드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살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강해서 땅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덫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애굽 왕이 누구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만조백관은 물론 온 애굽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35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온 세상의 표준 같았었는데 3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살았던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서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 추정만 할 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인물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가 주인공이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감독의 카메라가 오래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의 주인공이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카메라가 오래 머무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가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지 약 350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로가 요셉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문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통치의 덕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칭찬과 욕은 최고 통수권자가 듣습니다. 요셉의 농업 정책과 그 조세 정책으로 애굽의 국고가 든든해진 것은 물론 바로왕의 권좌가 더욱 튼튼해졌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았다면 애굽은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갔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북한이나 동남아 사람들 100여 명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와서 귀화를 요청하고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할 때 그들을 적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도록 마련해 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에 있는 아파트 한 동 전체를 통째로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평균 수준 정도 이상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그 분당이나 일산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 한 동 전체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든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지역, 한 지역 전체를 아예 받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만큼 요셉의 이 이룬 일이 지대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이 그런 요셉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기록한 것은 요셉이 행한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선동한 일을 9절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노예로 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과 골칫거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왕을 가만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가만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은 대한민국에서 잘생기고 예쁘기로 치면 상위 0.1% 이내에 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예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좀 더 예쁘고 잘난 사람이 자기의 인기를 가져갈까봐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가만히 있도록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의 친구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의 말이 곧 교육정책입니다. 엄친아, 엄친딸로 이야기로 자녀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을 옆에서 보는 엄마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뒤떨어질까 두려워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아이는 꼭 필요한 과외가 5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를 시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목이 7개이기 때문에 과외를 7개 시킵니다. 이런 부모를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아이의 과외 숫자가 내 아이의 과외 숫자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 부모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짓누름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다는 강제 노역으로 더욱 바쁘고 고통스럽게 하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1인당 20kg짜리 돌을 하루에 100개씩 옮기면 일과가 끝이 났는데 40kg짜리 돌을 200개씩 옮기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의 4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몸이 더 고통스러웠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몸을 더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노동의 정책은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신기하게 그 고통이 가중될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2절에 있는 근심하다, 쿠츠는 걱정하다, 염려하다의 뜻이라기보다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혐오하다의 뜻입니다. 보기 싫은 부하 직원에게 다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을 또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다 해오면 더 얄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일을 시켰는데 그것도 완성해 온다면, 그리고 그 일을 몇 번씩 했는데 시킬 때마다 그 일을 다 해서 온다면 그때는 얄밉지 않고 무서워집니다. 또 얄미운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었는데 그래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대하면 훨씬 더 얄밉죠. 진짜 그런 사람한테는 웃는 얼굴에도 침 뱉고 싶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면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예 그 뿌리부터 자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은 아이들을 대부분 그 병원에서 낳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과거에 길 가다 보면 길에 조산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조산원에서는 아기 낳는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조산원 또는 조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조산사가 산파입니다. 바로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조산의 일을 할 때에 만약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아예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아주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명령은 사실 너무 무섭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노예 계급의 여인입니다. 황제가 노예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최고의 실권자가 은밀하게 우리를 불러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친족들 모두에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적은 삼족을 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족은 친가, 외가, 처가를 8천의 8천까지를 합친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멸했다는 기록을 본거나 들은 적은 없지만 왕을 대적하는 죄가 그만큼 무겁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뿌라와 부하가 받은 고통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명령을 받고서도 이 여인들이 취했던 행동을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보다 더 높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일도 많고 또 두려운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낮은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왕과 바로왕의 명령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 숫자가 줄지 않자 산파들을 불러서 바로 왕이 물었더니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의 집은 모두 순풍 산부인과입니다. 애굽 여인의 집은 역풍을 맞은 것 같아서 아이들이 거꾸로 들어서서 낳을 때마다 고생을 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임신하고 있을 때도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바로왕이 그녀들을 처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이 일어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굽 땅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말들은 전부 우리에게 산파에게 전해진 바로왕의 말처럼 들려옵니다. 그 말들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집안을 흥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자녀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길, 최선의 길, 최단의 길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분 성공하기 위해서 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 또 온갖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보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바르게 건져 올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처럼 존귀하고 값비싼 낭비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도스, 길 밖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엑소도스, 출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은 바로 출애굽기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 없는 길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길 밖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를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가난으로 향하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의 삶에서 빛과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야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가치관으로 승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삶으로서는 출애굽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